찬송가 55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62장입니다.
주님 마음속에 주님 함께 되소서.
562장을 부르실 때 제일 그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생각 없이 그냥 불렀습니까? 웅성웅성웅성 하긴 하는데 용기를 내서 예? 무릎 몇 절에 나오죠?
1절
아 1절 네 번째 단에 예, 무릎 걸어 그 다음에 뭐라고요?
대가 없이 날 간지신
예, 1절 셋째 단에 저는 그 2절 넷째 단에요 귀하신 주 내 마음속에 충만케 되소서 이게 이제 왜 이 가사가 마음이 와닿냐면 덜 충만하니까 그죠? 막 충만하면 이렇게 되소서 안 할 텐데 근데 아마 그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바울은 주님으로 늘 충만하지 않았을까 그 감옥에서 찬송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듣고 알아도 그것이 현실로 내게 다가왔을 때 또 실제로 내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 혹시 복음 전하다 잡혀가가지고 매 맞고 감옥에 계시면 찬송할 수 있을까요?
찬송하면 또 맞죠.
형제님이 찬송하다 또 맞지 않을까요? 이러시는데 찬송하다 또 맞을까봐 못하는 거죠. 그죠?
마음에서 굴뚝 같은데.
아 마음은 굴뚝 같. 마음도 굴뚝 안 같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 그 빌립보서 3장을 오전에 들었는데 그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다. 예,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부분이 너무 지금 이렇게, 적은 거죠? 여러분, 적다, 작다 구분 잘 하십시오. 적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사모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더 깊이 그 알아가기를 사모하고 사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어느 한 순간에 주님을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조금씩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서 무서운 게 이게 쌓이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담배도 한 번 핀다고 안 죽죠. 근데 이게 쌓이는 게 무서워요. 술도 그렇고. 근데 신앙도 주님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한 시간 와서 앉아 있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네, 924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924장을 부르기 전에 우리가 오후 말씀이 있지만 한 분 정도 5분 정도 간증하실 분이 계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 계시면 오후 말씀으로 그냥 들어가고요. 그래서 있으신 분은 시간 기회를 드릴 때 간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24장을 하실 때요 6절까지라 좀 길거든요. 그래서 1절 6절은 다 같이 부르고요. 2절 4절은 형제님들만 그 다음에 3절 5절은 자매님들만 괜찮죠?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946장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시고 간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오늘 간증하고 싶습니다 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 예, 그러셔도 되죠. 몇 장 할까요? 573장. 예. 그럼 573장 부르시고 오후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변함없이 혼자 같은 나에게 어둠 속을 걷는 나에게 영광스런 주의 얼굴 보게 하시어 나로 보기 않고
굉장히 우리 마음하고 많이 이렇게 그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통한다 할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후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후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아들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 자든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오전에 귀한 말씀과 또 좋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또 오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자가 준비한 이 말씀이 우리 지체들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시오며, 각자에게 주시는 그 부담에 또 우리 주체들이 순종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 말씀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직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전 말씀과 일부분이 좀 이렇게 맥락이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전도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아마 다 이제 있으실 겁니다.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걸 또 모르는 분이 없고, 또 하기 싫어서 안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선뜻 또 쉽게 복음을 잘 증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상대방이 복음 듣는 것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내 자신이 먼저 복음 전하는 걸 좀 주저주저 한다면 여러 가지가 아마 나에게 문제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 문제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저 사람에게 선뜻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복음을 선뜻 못 전하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 뭐 분별 없이 혼탁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준비를 안 하고 사는 것은 이건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세상이 타락을 했든 또 교회가 배교를 했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얼마나 언변이 뛰어나느냐,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유창하게 말을 잘해서 복음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사실 그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어떤 뛰어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삶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준 모습을 보고 그들은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가 복음을 잘 전하느냐 또 그렇지 못하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내가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복음을 잘 못 전하거나 또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의하고 또 어떻게 언행을 주의하는 것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떤 본을 보일 것인가가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저도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주어지면 저도 복음을 전하고 싶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가 복음을 설령 전한 기회가 있다 해서 그 사람이 바로 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도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끊임없이 만나는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은 뭐냐면, 제가 전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거부했을지라도 그들이 저와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제 하나님은 있나 보다라고까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또 하나는 그전에는 교회 그러면 아주 그냥 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좀 부족한 사람들이 다니는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과정까지만이라도 저는 그게 매우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으로 바뀌게 되면 복음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또 어떤 기회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든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도 아니라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라도 분명하게 그들에게 인식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을 때 그때는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기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을 당시에는 저희 처갓집 식구들이 저희 자매를 빼고는 모두가 불신자였습니다. 심지어 친척들까지도 교회 다닌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까지 20년 동안 저희 처갓집 식구들에게 매일 저는 매일 만나기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쉽게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장인어른을 또 저기 장모님을 설득시키는 것들이 또 쉽지 않고 하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또 그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은 이제 안 드리게 됐습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해도 제사는 좀 어리석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죠. 결정적인 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희 장인어른한테 제가 이제 제사에 이렇게 저기 참석을 해도 뭐 이렇게 저기 멀리 있거나 방에만 있으니까 장인어른이 볼 때는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술 한잔 드시고 기분이 안 좋아했을 때 제가 장인어른한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아버님 만약에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가 와서 단 한 숟갈만 밥을 드신다면 제가 매일같이 제사를 지내겠다고. 누가 봐도 와서 밥 안 먹는 거 아시지 않냐고. 이거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냐고. 그 말 한마디에 저희 장인어른이 제사를 안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날은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날이 이제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계속해서 더디지만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들을 가졌고 이제는 저희 말을 듣고 처갓집 식구들 모두가 이제 교회 나가는 정도까지는 됐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뭐 영접하고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다들 교회는 이제 나가는 정도까지 갔습니다. 처갓집이 사는 곳이 강원도 태백이어서 거기에는 이제 독립침례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답답하지만 지금 장로교회에 나가고는 있습니다. 매주 나갑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신자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고 교회 문턱까지 가는데 20년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세와 또 우리가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많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가족이고요. 또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직장이잖아요. 직장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가 직장 안에서 좋은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거나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들에게 분명히 말은 했는데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살아간다면 또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소홀히 해버린다면 내가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직장 안에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인드에 대해서 매우 실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도 우리가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또 복음을 전할 자신도 없지만 복음을 전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심지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더니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게감이 떨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나의 모습이 나의 행실이 그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이 무게감이 떨어져서 그들에게 증거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 저희 직원들 중에서는 신천지 직원도 있고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구원파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일부 장로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 회사 이 멤버들 중에서 점심때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기도를, 분명히 저 사람 교회 나가는 건 제가 아는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두 달, 세 달 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는 한 명씩 한 명씩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웬만큼 다 그 식사 시간 때, 점심 시간 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분명히 제가 그들에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작은 것 하나를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망설인다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이거죠. 또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쓰임받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 또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제가 교회 다닌 사람이라는 걸 다 압니다. 근데 한 번도 제가 저는 교회를 다닌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다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언행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자주 제가 듣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자주 저한테 하냐면, 자기가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닌 사람들, 자기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을 봤지만 자기가 봐도 그 사람들은 좀 날라리 신자 같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아닌 것 같다고, 당신은 진짜 제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고 이런 말을 간혹 자주 듣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그러고 또 내가 저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짓은 그래도 안 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언젠가는 그들에게 더 나은, 또 한 발 더 진척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고 또 그런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한순간에 직장에서 저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발 한 발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평일 날은 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은 회식도 어떤 약속도 잘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좀 일찍 퇴근합니다. 왜냐하면 수요기도회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게 어떤 날은 그렇게 하고 어떤 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몇 년을 그렇게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양해를 구합니다. 내가 내일 일을 더 해줄 테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수요일 날은 나에게 좀 빼달라 이거죠.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보냐면, 혹시 교회 장로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좀 의외로 많습니다. 설마 목회자가 그렇게 할 거란 생각은 꿈에도 못하기 때문에 장로님이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아직 장로 될 나이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이죠. 또 저희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간혹 듣는 것은 혹시 교회 목사님이세요? 라는 말을 간혹 듣습니다. 그럴 때 되게 기쁘죠. 내가 저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보였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좀 기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일반적으로 평신도들은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절제되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사람들 눈에 그게 그렇게 거부감이 있는 게 아니라 좋게 보이고 인정할 만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신천지 다니는 이 교인도요, 최근에 저랑 3시간 동안 밤늦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귀를 열고 마음을 들어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직장 생활 가운데 당신이 했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그렇게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당신의 말에 내가 귀를 담고 듣겠다라고 해서 듣고 굉장한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이게 너무너무 감사할 일인 거죠. 내가 그를 강제로 붙잡고 야 너 교리 틀렸어 내가 맞아 이랬으면 아마 서로 더 이상 만나진 않았겠죠. 우리는 직장을 왜 다니고 있습니까? 아마 생계를 위해서 우리는 직장을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물론 생계를 위해서 우리는 직장을 다니는 거죠. 또 생계를 위해서 우리는 직장 생활을 꼭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에게 직업이 먹고 사는 생계가 전부라고 한다면 이 직업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 직업 가운데서 하나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은데 우리가 교회 외에서 교회 밖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고 또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 직장 안에서 영적인 생활과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과 직업은 영적인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다 보니까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피하려고 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직장 생활 안에서 직업과 영적인 삶의 이런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직장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해버리면 또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직장을 통해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들이 안 받아들일 것 같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만나는 직장의 그 대상자들을 그들에게 사실 오히려 복음 전하기가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통해서 우리가 직장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하는 것인데 물론 이 시대 사람들이 뭐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쉽게 받아들이냐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과거보다 훨씬 더 타락해 있고 또 핸드폰이나 컴퓨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다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복음 좀 전하려면 뭐 핸드폰이 울리고 뭐 별일이 많지 카톡이 울리고 해서 막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쾌락의 요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문제는 꼭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내가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도 아니하고 회개하고 회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상태를 계속 끌고 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나 또 인격적으로 더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훨씬 도덕적이고 인격 수준이 높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뭐가 되겠냐 이거죠.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간과하고 단순히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만 잘 돌려드리면 된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죠.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데 이 장소에서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직업을 단순히 돈 버는 것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돈 버는 것이 직업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직업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활용할 것인가? 이 직업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또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에게 알려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안 믿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만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용만큼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신용은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에게는 신용이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돈을 빌리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무엇인가 어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또 돈을 빌리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대로 갚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약속을 쉽게 어기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핑계를 대게 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들은, 신용을 저버리는 행위들은 영적 생활에 매우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이 신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일이 발생할 것이고 그 사람은 마귀에게 매우 크게 영향을 받는 일들이 자주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업을 이렇게 하다가 사업을 하면 당연히 힘든 시기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잘 해오다가 힘든 시기에 중국에서 물건을 받았는데 중국 공장에서 저를 믿고 미리 물건을 보내준 거예요. 수천만 원을. 그 수천만 원어치 물건을 미리 받았는데 제가 결제, 제 날짜에 결제할 돈이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의 직원에게 전화를 했죠. 야, 그날까지 결제가 안 될 것 같다. 중국 직원도 이게 이제 큰일 났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중국 직원이 저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은 제가 좀 이렇게 거짓말로라도 돌려서 말을 해서 날짜를 좀 미뤄보겠습니다라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중국 직원도 저한테 분명히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내가 이 위급하고 좀 급하고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에 핑계와 거짓말을 댄다면 이게 뭐가 되겠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내일 비행기표를 끊어서 중국에 들어갈 테니까 그 중국의 공장의 사장들을 좀 만나러 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거 안 들어주면 어떡하시려고 합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안 들어주면 어떡할 수, 뭐 방법이 없잖냐. 그래서 그 다음날 급히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들어가서 두 개의 업체를 사장들을 만났습니다. 내가 물건을 잘 팔 수는 있는데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결제할 돈이 내가 없다.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고 이걸 미뤄주면 내가 돈을 다 갚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두 곳의 업체다 기분 좋게 승낙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해서만 늦게 외상을 준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계속 수천만 원의 외상을 깔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준 이유는 자기들이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을 했지만 대부분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피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킨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라는 자체가 너는 절대 도망갈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준 것이 저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중국 직원도 크게 놀란 거죠. 아, 저 사람은 내가 믿고 일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한 5년 동안 저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을 해주고 또 저를 신뢰하고 있고 지금도 정직하게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순간에 거짓말을 하라 그랬든지 편법을 쓰라고 했든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물론 그 순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면은 했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연연합니다. 눈앞의 것들만을 연연하다가 큰 걸 놓친다라는 것이죠. 작은 이익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용에 대한 문제를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신용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신용이 있어야만 하고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신용이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신용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신용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선한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양심에 반응을 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의 선한 양심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뢰는 복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직장 생활을 또 하다 보면 많이 겪게 되는 것, 요즘 청년들을 제가 보니까 많이 보게 되는 게 뭐냐면 한 직장에 오랫동안 머물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독 요즘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단기간 근무하고 이직하고 수시로 회사를 바꿔간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 하나도 첫 직장을 들어갔는데 생각하고 다르니까 6개월 만에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대요. 직장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다른 저는 이유 불문하고 2년 동안 그냥 다녀 그랬거든요. 자기 이야기라도 좀 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2년 동안 다녀 그러니까 이게 매우 좀 서운했나 봐요. 근데 지금 3년째 다니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또 단순히 하기 싫고 뭐 적성에 안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러면 내가 직장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직장을 찾았으면 그렇게 힘들어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직장 생활을 하려고 했어야 되고 이 직장 생활과 영적 생활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처음부터 생각을 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직장에 들어가고 보자. 이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만 쉬면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적 생활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은 처음 직장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구할 때 조건이 뭡니까 다? 편하냐? 월급을 많이 주느냐? 이런 것들만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정해놓습니다. 원서도 넣습니다. 면접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그 직장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장 생활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직장 안에서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런 것 속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장을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나중에는 영적 생활이 방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방해받지는 않을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를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직업과 직장을 구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걸 언제 대부분 결정합니까? 20대 때 그런 결정들이 제일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0대 시절에 그냥 들락날락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중에 이제 갈 데 없으면 아무런 직장이나 가자고 해서 나머지 인생을 이제 영적 생활이 삐걱삐걱 되면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 견디잖아요. 직장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나의 권리, 인격 이런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남들에게 쓴소리를 잘 듣지도 못하고 또 요즘에는 남들에게 쓴소리를 잘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그 과정에서 불편한 이야기들과 불편한 것들이 그런 것들을 견뎌내는 과정도 영적 생활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이겨내면서 영적 생활에 연단을 받고 절제하는 것에 훈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힘들면 직장을 그만두고 뭐 조금만 좋으면 직장을 들어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영적 생활을 어떻게 뜨겁게 지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분 나쁘면 오늘 교회 떠나는 것이고 기분 좋으면 오늘 교회를 나오고 이런 패턴이 직장 생활하고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인들이 이렇게 직장 생활을 가운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직장 생활을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직장을 안 다니니까 관계가 없느냐?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 공부하는 것을 훈련을 통해서 절제 훈련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더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자연스럽게 절제 훈련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 공부하려면 참아야 되잖아요. 앉아있어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 절제 훈련이 성인이 돼서도 안 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왜 공부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아마 그럴 겁니다.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말할 텐데 공부가 단순히 우리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대학을 가고 또 그런 것만 추구한다면 그러면 공부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들은 우리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혜를 주셨든 또 그 아이를 좀 뭔가 좀 기억력이 좋게 은사를 주셨든 한다면 그 아이의 공부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분명히 방법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학을 좋은 대학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대학 가면 감사하죠. 근데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감사할 조건을 우리는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서울대학 간 사람들만을 복을 주시고 지방에 뭐 안 좋은 대학을 간 사람들은 복을 안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좋은 대학을 가거나 대학을 못 간 사람에게는 그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이냐 이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은연중에 이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업과 직장도 그러했고 공부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만족과 자기가 원하는 목적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만 자기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없다고 생각해버리고 그 일에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좀 공부를 못해서 안 좋은 대학을 갔으면 하나님께서 너 인생을 복 주실 거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지 못했는데 뭐 기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게 영적인 기쁨까지 소멸되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있어서 열심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연단과 훈련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반대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제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수요일날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먹고 살기 바쁘게 내가 움직이다 보니까 수요일날 교회 한번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너무 많아서 지쳐갈 때에는 하나님의 일과 영적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절제하고 조절할 것인지를 빨리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직업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영적인 생활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것인데 하나님이 직장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킨다 할지라도 수요기도에도 나가지 아니하고 주일날 예배도 방해받을 정도로 막 혹사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라고 그렇게 시키시겠냐 이거죠.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시간이 없어져 버렸냐?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조차도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겠냐 이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즐기고 쾌락을 쫓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절제해야 되지만 영적 생활을 위해서는 세상 일에 있어서의 절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대부분 주님이 그들이 일하는 장소에서 만나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은 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데는 최고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바뀌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아주 최고가 됐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직장 안에서 필요한 마인드 중에 하나가 정말 근성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 세상 일이 저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런 상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또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이 세상 직장에서 주어진 일들을 처리하면서 부지런함이나 근성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쌓여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런 마인드와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쌓여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마인드를 가지고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통해 형성되어지는 습관과 자세가 있거든요.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도 꼼꼼하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의 형성되어지는 습관과 자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워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뭐 세상 일을 잘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 일에서 주어진 일을 행하는 그 마인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대로 그 마인드로 일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게으름에 대한 질책입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게으름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게으름은요, 자기의 성향이 아니고요, 죄입니다, 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태하고 게으른 어떠한 그 직장 생활이 아니라 부지런해야 되고 신앙 생활도 게으르고 나태한 게 아니라 부지런하게 신앙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영적 생활을 해나갈 때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말이 뭐냐면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안타깝고 속으로는 화가 납니다. 그런 변명,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했다라는 변명은 이건 합당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터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의 연속선상이 있고 복음을 증거할 대상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에서 연단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만드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이도록 하는 그 과정들이 세상 직장의 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장 동료나 비즈니스 관계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 그냥 급하게 빨리빨리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무조건 뭐 세상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 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절제와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게 역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열정이 앞서다 보니까 회사만 오면은 다 그냥 복음 전하려고 열심히 처음에는 했거든요. 앞에서는 예의에 해주는 거죠, 예의상. 나중에 그들의 진심을 알게 됐을 때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던 것이죠.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지를 질문하면서 조금 조금씩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직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도록 지혜롭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직장 안에서 우리가 다른 직원들에게 신뢰를 얻고 또 언행을 주의하고 성실하게 우리가 일하면서 신용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좀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일부러 막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기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그 기회가 딱 주어졌을 때 우리는 주저하면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이 식기 전에 내가 전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바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돌아서서 그 사람을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저와 같이 일한 멤버들 중에서는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았을지라도 복음이 무엇인지는 듣고 그리고 작은 소책차라도 한번 읽어본 사람도 많고 또 그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큼은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매우 자부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뿌리내려져 있는 교회에 대한 굉장한 그 부정적인 인식, 안티 예수 같은 그런 그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들의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상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 번에 그들을 딱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 한 번에 바꿔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그것들을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고 또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심어져 있는 것은 마귀가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내가 아닐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성경은 세상 주인에게 잘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장만 가면 막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걸 주면 당연한 거고 조금만 손해를 보면 막 불평하고 그냥 싫은 내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선한 의도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 안에도 여직원들이 많아지니까 자기들끼리도 너무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선한 마음으로 서로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않아야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그들이 세상 일을 대충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일이 영적인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가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시간조차도 우리는 내 것이라고 인식을 하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개보고를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를 계산해보겠다는 것이고 무게를 달아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4시간 중에 무게 있게 시간을 쓴 게 5분밖에 안 된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그게 합당한 거 아니냐 이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속한 직장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 고민을 안 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되겠죠. 이 직장과 이 직업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물론 영원히 우리에게 막 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되고 또 이 세상 일을 통해서 내가 영적 승리를 어떻게 해갈 것인지 우리는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걸 생각한다면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잘 수가 없을 겁니다.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오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고 가서 승리를 할 수가 있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냐 이거죠. 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영적 승리를 하고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의 아름다운 간증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우리가 여기서 짧은 간증보다 아마 하나님이 그 간증을 더 크고 더 높게 상급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 세상 일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다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직업을 찾고 있는 과정에 있는 젊은 청년이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직장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기도부터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업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내 인생에 합당한 것인지를 한번 먼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양각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만 하고 아름다운 간증들을 나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또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에서만 우리가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펼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또 우리가 온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식탁을 채워주시고 언제나 풍성한 것들로 주심을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옵고 이 세상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일터에 일하는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또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일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또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고 평안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볼까요? 네.
찬송을 한 장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11장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11장을 펴시면서요. 오늘 우리 성일 목사님께서 오전과 오후에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저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시키셔서 전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사실 저희도 직장생활 하면서 참 이러저러한 고민들이 많고 또 직장을 이제 잡아야 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 어떤 원칙 없이,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인 어떤 원칙 없이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직장 생활하는 경우가 사실 우리가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됐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에 있는 광주 진리침례교회가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이 성일 목양자께서도 또 이렇게 강건하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주님의 효력 있는 사역자로서 일을 하시고 또 이 사업도 또 계속해서 또 번창하기를,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찬송 한 장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켜서 찬 이슬 배치
인간을 일하는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만드셔서 참 그 일의 그 성취를 통해서 과정과 그 완성된 것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뿌듯하고 만족하고 기쁨을 얻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죄라는 것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이 일이 더 이상 즐거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간에게 노동이 되고 고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복음을 듣고 우리 주님께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셨던 그러한 일의 목적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참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었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전과 오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님보다 가치 있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과 또한 세상 일을 할 때 우리가 그것에 하나님보다 더 앞선 우선순위는 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우리가 그 일에 임하고 그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참 신실하게 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참 또 훈련되어져 간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것들을 반드시 나도 이렇게 해보리라고 결단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치 거울을 본 이후에 금방 가서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처럼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한 가지를 들었을 때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입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 입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광주에 있는 이 진리침례교회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몸된 그 지역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참 아름답고 참 든든한 참 탄탄한 그러한 교회를 그곳에 세워가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소를 지금 바로 하지 마시고요.